제2장 하느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계시하셨다. 생명 무한에서 무한으로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진다. 허무의 심연으로부터 영겁의 영역으로 나아간다. 나는 한낱 인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한 시대를 거쳐 흘러간다. 하나의 배우처럼 무대에 등장하여 내가 맡은 바 역할을 연기하다가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대사를 마치면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진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세기를 이어 이렇게 지나간다. 참으로 기나긴 행렬이다. 길게 이어진 마차의 행렬처럼 앞으로 전진할 뿐이다. 그래서 쉴 틈새도 되돌아갈 기약도 없는 인생이라고 느껴지기도 한다. 인생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느님의 계획이 표면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그분의 원대하신 마음의 사업이며 사물의 형상을 주시는 그분의 전능을 드러내신 사업이다. 우리로서는 그분의 사업을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으며 언뜻 보기에는 해프다 할 정도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푸시기 위해 하느님께서 펼치시는 사업 규모의 방대함을 글로 다 표현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도 만물을 세밀하게 꾸미시고 그 속에 당신의 무한하신 아름다움과 질서를 심으셨으며 우리의 지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과 영광으로 당신의 숭고함이 빛나게 하셨다. 그분의 은총이 없다면 나는 도저히 그분의 뜻을 가늠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다. 나라는 존재는 미약하고 미소하며 보잘것없는 존재이며 이 세상에 얽매여 있는 내 정신으로 이를 알아듣는다는 것은 너무나 절망적일 뿐이다. 그런데도 나는 그분의 계획 중 일부분이다. 나는 다음 사실을 알고 있다.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살고 있으며 내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절대적 허무에서 나를 창조해내셨다. 나는 이 사실에 대해 아무런 할 말이 없다. 엄밀히 말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느님께서 내리신 이 기막힌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 어디 그뿐이랴. 그분은 나를 그저 본능만을 따르는 동물로 만드실 수도 있었다. 그분은 나를 나무나 풀잎으로 만드실 수도 있었다. 또한 그분은 나를 생명력이 없는 바위나 돌덩이로 만드실 수도 있었다. 바위로 만들어주셨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과분한 선물이었을 것을. 그런데 그분은 나를 인간으로 창조해 주셨다. 그뿐만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추리하게 해 주셨으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내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셨다. 우리 인간을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으로 삼으시어 다른 피조물들이 나를 섬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들을 이용하여 즐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 나는 생활하시는 하느님의 살아있는 아들이다. 도대체 이것이 어찌 된 영문인가? 존재라는 이 기막힌 선물을 왜 나에게 주셨는가? 무슨 까닭으로 그분께서는 당신의 창조 계획에서 이처럼 높은 자리를 하필이면 보잘것없는 나에게 주셨는가? 내 이성은 이 점에 대해 오직 한 가지 설명만 할 수 있다. 무한하신 하느님의 한량없는 선과 사랑 때문이라고. 그런데 만일 하느님께서 이 창조물 중에서 당신 스스로를 나에게 계시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의 소리가 내 양심에 닿아 당신의 희망을 나에게 계시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면 또한 그분이 당신 창조 계획 중에 이처럼 숭고한 자리를 내게 주시려고 나를 허무로부터 불러낼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이 계시를 통해 설명하시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생명과 죽음을 정해주신 영원하신 진리의 근원이신 분 앞에서 나는 어떻게 그 진리에 일치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해 필요하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알고 당신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적이라도 행하실 것이다. 내가 현재의 나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느님의 기적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거니와 하느님이 참되신 분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하느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계시하심은 하느님의 선성에 합당할 뿐 아니라 인간 본성의 한계 때문에 하느님의 계시가 있어야만 인간이 그분의 진리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느님에 관해서 알고 싶어하는 본성적 갈망이 있다. 본성적 갈망이란 우리 자신의 운명과 생명의 계획에 관해서 확실한 그 무엇을 알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은 영원한 행복에 대한 갈망을 태생적으로 지니고 세상에 태어난다. 이 영원한 행복의 갈망이란 바로 하느님께 대한 갈망을 뜻한다. 이 세상을 살다간 성현들은 이 점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었다. 1500년 전 히포의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다음과 같이 외쳤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당신께로 향하도록 창조하셨으니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 쉬기까지 마음 졸이나이다. 하느님은 당신을 위하여 나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에게 가야만 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오직 한 가지 길이 있을 뿐이다. 그 길은 하느님께서 친히 내게 가르쳐 주셔야만 인식이 가능하다. 그분께서 당신 스스로를 나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을 위해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느님은 완전한 사랑 자체시라는 것 외에 우리는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인류에게 계시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는가? 인생의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도 그분께서는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밝혀주지 않으셨던가? 역경을 통해 감미로움을 느끼는 도다 라고 읊은 어느 시인의 표현은 참으로 행복한 깨달음에서 나온 고백일 것이다. 만일 밤이 전혀 없고 낮만 계속해서 있다면 나는 이 우주의 무량함과 광대함에 관해서 아무런 개념도 갖지 못하였으리라. 아마 푸른 하늘만 볼 수 있었으리라. 달에 관해서는 어렴풋이 알았을지도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태양 외에 그 이상의 우주는 파악할 수도 없었으리라.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이 지상에서 어둠을 경험하게 하시어 하늘의 드높고 광활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다지 높지 않은 언덕 위에서나 종탑에 올라가 하늘을 우러러 보아도 나는 이 우주의 광대함과 숭고함을 감지할 수 있으며 무한하신 하느님의 전능과 영광이 계시되어 저 넓은 하늘에 서려 있음을 본다. 우리 인생의 고달픔과 온갖 비애를 통해 그분은 나에게 당신을 계시하신다. 인생이란 악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질병과 빈곤, 고뇌와 고통, 몰인정한 인간들의 잔인함으로 인한 비애와 비참함이 우리 인생에 늘 붙어 다니게 마련이다. 살아있는 사람치고 도대체 내가 왜 살고 있고 살아야 하는지를 자문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인생살이가 왜 이리도 험난하고 고달픈가 하고 한탄하는 사람도 많다. 도대체 나는 무슨 이유로 이 땅 위에 살고 있단 말인가? 손과 발이 해지도록 일만 하려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 나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이렇게 어렵고 괴로운 인생에 끌려가 종말에 이르러서는 병들고 늙었음을 자탄한다. 일생 동안 질병과 허약함, 괴로움과 빈곤, 고통과 번뇌에 휩싸여 있다가 마지막에는 무서운 죽음을 통해 허무로 돌아가고 만다는 공포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 인간이다. 세월은 흘러가고 세상의 모든 것들도 그 세월과 함께 사라진다. 그리고 나 역시 이 지상에서 사라져버릴 것이다. 시시각각으로 나를 형성하는 특징을 점점 늘려가다가 마침내 나 자신도 늙은이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가야만 하는 최후의 순간에 점점 더 가깝게 접근하고 있다. 1분 1초마다 내가 모르는 그 어떤 힘이 나를 죽음 앞으로 매정하고도 세차게 몰아칠 것이다. 나는 미칠 듯이 발버둥 치지만 단 1초도 내 힘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무한히 선하신 하느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이상 왜 내가 이러한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또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계시하지 않으실 리 없다. 매 순간 결핍 속에 고통을 당하고 하루하루의 비참한 삶에 대해 비애를 느끼면서도 사욕과 죄악에 대항하여 덕행과 숭고한 정신으로 분투하는 삶이야말로 지상에서부터 하느님의 영원한 왕국으로 이르는 저 야곱의 사다리를 타고 하느님께로 향하는 한 걸음 한 발자국이 아니겠는가. 나는 행복을 찾는다.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을 찾아 얻을 사람은 누구인가? 쾌락과 향락, 재산과 명예 등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행복이 아니라 비참함과 절망만 가져다 줄 뿐이다. 지난 여러 세기를 거쳐 인류가 이룩한 역사와 문명의 발자취를 돌이켜보아도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인간의 마음의 허전함을 채워줄 수 없다고 증명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냉혹한 현실에 살고 있는 인생은 고통과 슬픔의 순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이 세상에 왔으며 고통 속에 이 세상을 하직한다. 몇 세기 전에 어느 현자는 이 세상 삶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이유는 마치 황금이 불도가니 속에서 정련되듯이 시련을 통해 정화되기 위해서이다. 불순물이 모두 불타 없어질 때까지 불로 정련되는 정화의 과정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막론하고 모든 이가 예외일 수 없었고 예외일 수 없고 예외일 수 없을 필연적 과정이다. 그러면 우리가 정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도대체 이 정화의 목적은 무엇이란 말인가? 길 없는 막막한 사막을 헤매는 사람이 있다. 주위에 온몸이 얼고 갈증으로 목이 타들어가 금세 숨이 끊어질 것만 같은 지경이다. 사정없이 몰아치는 모래폭풍 한가운데 휩싸여 지척도 분간할 수 없다.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장차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거친 사막을 헤매고 있다. 칠흑같이 캄캄한 밤하늘 아래 고통과 결핍과 불행과 비참함과 희망의 보증도 없이 그리고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한 채 말이다. 만일 하느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나 역시 이런 지경에서 헤어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며 나의 추리력과 사고력 그리고 미래를 추구하는 능력은 마귀들이 사용하는 고문의 연장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나의 전 존재는 이렇게 외친다. 하느님께서 계시하셨음이 틀림없다.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교 외에 계시를 말하는 다른 종교들도 있다. 그러나 그 종교들은 하느님께 대해서는 아무런 가르침이 없다. 행복을 찾기보다는 불행을 피하는 방법을 찾는데 교리에 역점을 두고 있는 종교도 있다. 그들은 불행을 피하기 위해 온갖 욕망을 억누르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인간의 사랑도 허영도 야망도 어떠한 지상적 욕심도 마음에 담아두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욕망을 억누르면 아무것에 대해서도 욕심이 생기지 않으며 평안해질 것이라고 가르침으로써 그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수동론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러한 종교 이론에 좋은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이론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자연법을 가르친 것에 불과하며 그 종교의 창시자는 자신의 가르침이 하느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논하지 않는 것이다. 또 그리스도교처럼 영혼의 불멸과 육신의 부활을 가르치는 다른 종교도 있다. 그러나 천국에 관한 가르침이 너무나 세속적이고 말초적이어서 허황되며 인간의 향락적인 요소를 극대화한 일면을 지니고 있다. 그들이 가르치는 천국은 소위 내세에 약속되는 세속적이면서도 값싼 관능적 쾌락과 결부되어 있는 이만큼 영혼의 영신성과 불멸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면 다만 한 가지 계시가 남는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거쳐 이루어진 그리스도교의 계시이다. 그리스도교가 유일한 하느님의 하나의 참된 계시 종교임은 구태여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인간의 상상력과 이해력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교리가 옳다는 것을 증거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인간적인 영역이 아니고 신적인 영역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교리의 정당성을 증거하는 행위는 확실히 성취된 일련의 예언을 통해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으로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중 으뜸되는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이다. 마지막으로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자연적 능력을 초월하여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운명을 전개할 수 있게 하시고 스스로 운명의 한계를 극복하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리스도교는 이러한 교리를 바탕으로 하느님께서 세우신 초자연적 종교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초자연적인 것이고 그 믿을 교리가 초자연적이며 그 목적이 초자연적이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교의 계시는 하느님의 신성이 지니는 모든 징표를 갖추고 있는 계시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하느님은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정의의 하느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의 참 계시라면 이와 같은 요소를 이와 동등하게 무한히 갖추고 있는 것이라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계시는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와 정의의 계시이어야 한다. 하느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의 계시도 유일성을 지닌 것이라야 한다. 하느님의 계시에 대해 파벌 간의 싸움이나 권위를 둘러싼 싸움 따위는 있을 수 없다. 하느님은 무한하시고 절대적인 진리의 하느님이시다. 따라서 그분의 계시에는 어떠한 모순이나 오류가 있을 수 없다. 하느님은 무한한 지혜의 하느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계시도 당신의 무한하신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라야 한다. 하느님께서 내리신 진리는 절대적으로 논리와 이치에 맞을 뿐 아니라 완전한 영속성을 지닌 것이라야 하며 우리의 상식도 만족시키고 우리 경험에도 부합되는 것이라야 한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어떤 지식이 진리로 증명되고 배가 될수록 이 참 계시에 대한 우리 확신과 만족이 더욱 강해지고 확실해질 것이며 과학이 그 이론을 사실로 증명할 때에도 역시 같을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지니고 있는 능력이 그분의 유일무이한 참된 계시 안에서 발휘되고 있는 이상 하느님께서 당연히 우리의 이러한 능력을 완전히 충족시켜 주실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면 이 점 역시 믿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지구상 역사는 물론 시대와 장소를 망라하여 이상의 요소를 지니고 있는 계시 종교는 그리스도교 하나뿐이다. 또 스스로 그 계시의 진실성을 증명하고 있는 계시는 유일하게 창조주 하느님께서 내리신 계시뿐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 계시만으로도 더 이상 논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명확하게 천주성이 입증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삶과 죽음과 영원의 진리는 어디에 계시되어 있는가? 하느님께서는 계시를 통해 무엇을 믿게 하시려는 것일까? 그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느 경로를 통해 알게 되며 어디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이것을 가톨릭 교회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이것은 실로 전율을 느낄 정도로 강력한 논조이다. 힘찰 뿐 아니라 비타협적이다. 이에 나는 물으련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생활하시는 하느님의 살아있는 자녀이며 나 자신이 이성과 지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므로 나에게는 이런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보라. 가톨릭 교회는 나에게 대답해주고 있다. 그대는 오로지 탐구만 하라. 그러면 그 밖의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실 것이다.